자,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0장. 사실 36절에서 4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요절만,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무신론주의자들인 그 과학자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우주는 오직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에너지와 그리고 비물질적인 법칙이 작용하여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 학자인 그 철학자인 버트랑 드러셀은 인간이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소들이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무신론주의 그 과학자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신론적인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볼수록 또 과학자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우주는 정교하게 그 누군가가 조정을 해놓은, 맞춰놓은 설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무신론주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빅뱅 띠오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에서 어떤 것이 갑자기 무가 응축이 돼가지고 빵 터져서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지금도 지구의 모든 별들이 어느 우주의 중간으로부터 계속 위부로 팽창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주의적인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아무리 봐도 결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그 누군가가 초월적인 존재가 이미 설계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바대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이렇게 맞춰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다면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천 초목은 다 불타버리고요. 그리고 메말은 그 모래밭이 되어서 사막화 되어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태양의 거리에서 조금만 더 떨어졌다면 완전 북극처럼 얼음으로 온 지구가 다 덮여가지고 그 무엇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 지구에 그 수많은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물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관측할 수 있는 별들,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별들이 은하계로 이렇게 뭉쳐있는데, 이 갤럭시 안에.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별들이 뭉쳐있는 이 은하계가 또다시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광대한 겁니다.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히 측량할 수 없도다. 그의 광대하심을 능히 측량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에만 사람이 생존하도록, 생물이 생존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있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그 생물 가운데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여러분들, 우리들만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엑소니힐리오라고 합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우주의 설계자는 하나입니다. 그는 우주 밖에 아웃사이드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이고 또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정교하게 설계하도록 상상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옴니사이언스, 전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으로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옴니포텐트,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 그 전능한 하나님이 능히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옴니프레젠스,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 너네들끼리 있으라 하고 우주 밖에 혼자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너네들끼리 살아라. 나는 내 영적인 세계에 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놓고 우주 밖에 계시고 관여하지 않는, 그게 이신론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옴니프레젠스, 어디에나 다 계신다. 그분이 만드셨지만 또 그분의 그 놀라운 옴니사이언스의 그 전지하신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그 안에 있고 그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 이게 옴니프레젠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범신론에서는 그 초월적인 신이 없고 하나님이란 신이 없고 물질만 있고 물질 자체가 하나의 신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에 밖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 안에 모든 것을 내재하시면서 그것들을 관찰하시고 그것들을 움직이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텐스, 옴니프레젠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옴니베네볼렌스라고 합니다. 모든 선 중에 성, 복의 근원, 복 중에 복,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공간에 계셔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페이스, 공간도 없었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그리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의 세계예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상상이라는 것은 공간이고 시간이고 없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서 우리 딸이 있는 뉴욕의 맨해튼을 상상한다.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혼자 고독하게 존재하는 알라처럼 혼자 고독하게 영원부터 있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시고 자기의 뜻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존재했던, 영원 속에 계셨던, 영적인 세계에 계셨던, 이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상상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우주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와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자. 그리고 우주 만물에 우리의 영광을 심어놓고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게 만들자.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 우주를 계획하셨습니다. 상상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빅뱅처럼 이 영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그래서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거하시면서 이 물질적인 세계를 옴니프레젠스로 내주하시면서 또 모든 것을 아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우주 만물의, 이 우주의 기원입니다.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저는 어느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목사님?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존재하고 육신하고 결합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그 수태하듯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육신하고 결합해서 하나의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그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게 난자와 그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빚었다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빚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라는 물질에 하나님의 영이 작용해가지고 영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 전인격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과 물질이 합치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그 흙이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착상할 수 없겠느냐? 요즘 인간이 과학으로 발전해가지고 피부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나서 또 체세포로 발전시켜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복제인간까지 만들지 않았지만 복제한 돌리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없이도 하나의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 처녀에게 생명 하나를, 인간의 생명 하나를 착상시킬 수 없겠느냐?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성을 붙여 넣어주셔서 그 아이에게 인성과 신성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인간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신 신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이루어지게 한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배반하고 떨어졌던 그 사탄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는데, 그 사탄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고, 사탄이 그 명석한 눈으로 하와를 속임으로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은 또한 인류의 대표이고 인류의 수장이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의 타락 안에 같이 그 영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한 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했는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지옥에 가기 위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하여서 성자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제가 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대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의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신성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신인 양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성이 있어가지고 신인 양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대로 그 목적을 다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부활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지휘 아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부활이 신체적으로 일어났다. 육신적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고 500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하였다고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아라.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부활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그리고 예수가 가지고 온 복음은 거짓이다고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입장에 있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나서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위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왜 죽기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이 열두 제자들이 왜 죽기까지 그렇게 죽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가? 그들이 직접 보았고 그들이 직접 들었고 그들이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모든 사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니까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 우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그를 높이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화평, 평화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화평은 구원과 동의예요. 동의요.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 보면 평화는 복된 좋은 소식이고 그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되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과 같은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 위와 아래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반목과 불신을 다 깨뜨리고 모든 죄의 장벽을 다 깨뜨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셔서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게 하셨다. 이게 위와 아래의 평화이다. 그러면 옆으로는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 전에는 우리가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게 돼요. 원수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화평을 하게 되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들어가는 곳에는 거기에는 원수의 개념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는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서로 깨닫는 이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이곳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8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게 하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과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알코올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정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마약과 알코올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또 도박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마귀에게 눌린 것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케어하고 그들을 집중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또 말씀을 읽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안 되던 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에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갑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적극적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직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 나도 좋은 차 좀 타고 싶다. 나도 좋은 옷 좀 명품을 좀 사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인류와 양심으로 공급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래도 내가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제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만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잡을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잡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한다라고 했어요.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잘못했다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빨리 가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의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회개의 표시이고 예수를 믿는 것의 표시이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중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형식이지만 세례라는 형식이 꼭 필요해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례식을 해서 그 세례를 주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을 얻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매스 미디어에서 떠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인생이 정말 죽은 다음에 끝이면 좋을 텐데, 더 이상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그 사고라는 것이 그냥 뇌의 기능일 뿐이고 뇌가 멈추는 순간 생각이고 뭐고 기억이고 다 사라져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믿는 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중간적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 지옥, 중간 형태인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스티븐 호야킹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지구는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지구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핵전쟁에 의해서 없어질지도 모르고 대기오염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은 다른 행성을 열심히 탐구해가지고 그리 이주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지구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이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에 없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늘이 풀리고 모든 그 땅과 하늘이 다 풀리고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큰 공중에 크고 흰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딱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음부에서 지옥의 상태에서 존재했던 모든 무신론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심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의로움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만, 그때 예수님의 옷을 입지 못하였던 무신론자들, 예수를 그렇게 안 믿고 그저 무신론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때 예수님의 불꽃같은 눈초리에 의해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행위의 책을 보여주고, 보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악을 저지르며 살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살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저 권병규 목사 날마다 너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했느냐, 너는 저 영원히 벌벌 끓는 유황불 속으로 떨어져라 악한 자여.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그러므로 이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 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란 왜 이렇게 조금만 자기 귀에 사탕 발림이 말을 하면 그리 들어가 버리는지, 그리고 마귀의 일에 그렇게 휩싸여가지고 그 주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그 천년왕국을 연구하는 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천년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사단이 무적행위에서 잠시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니까 어떻게 유혹했겠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저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막 사탕 발림으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예수님의 천년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확 돌아서가지고 마귀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해 나아간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정말 구원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교회의 문화를 쫓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 최후의 순간에 유혹할 때 다 넘어져요. 여러분은 그와 같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를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 등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모든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러 믿는 귀한, 받은 줄로 믿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잘되고 승리하고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